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신자로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죠. 바로 이건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런 고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속으로 원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솔직히 제 욕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정리할 수는 없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저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고민 중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잠언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 제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고민이죠.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잠언 1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뛰어난 정도라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나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은 단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을 향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지금 당장의 성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만약 지금 어떤 물건을 팔고 장사해야 할까 고민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솔직히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겠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일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를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거네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네,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 말씀이 핵심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선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속 진짜 동기를 알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분별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이 어떻게 맞춰질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결정만 보지만 하나님은 10년 후, 20년 후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30대 초반에는 원래 작사, 작곡을 해서 음악 공연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그 교회 안에 소속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유롭게 음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답답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음악 일과는 달리 기존 교회에서의 일은 딱 정해진 것들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원래부터 꿈꾸고 있던 음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점점 하기 어려워졌죠. 그때는 내 꿈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적인 일이 아주 잘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 다른 사역지로 옮겨갈 때가 되어서야 그 교회에서의 경험이 저를 진짜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음악으로 공연만 하고 다녔다면 저는 교회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알려주는 일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지 못한 전체 그림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럼 결국 내 생각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오히려 당장 어려워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종종 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배웠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차로운 결과 지금의 악한 세상이 된 거잖아요.
좁은 길은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르는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겠네요. 일상적인 삶의 선택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죄악에 오염되어 죽을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은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일부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으면서 말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은 스스로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상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들이 예언했던 내용의 근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원하는 답을 찾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거 맞죠?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나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결제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장만 받으러 가는 거죠.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사실상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에스겔 13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 이것이 거짓 확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도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본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경고를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한다 라고 묘사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선지자들은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적극적이었고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보통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열정과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전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네요.
이걸 나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강한 확신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겸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라는 식의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하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틀릴 수도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둬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신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계획이나 판단을 내릴 때 이 아홉 가지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 생각이 당신 안에 평화를 줍니까? 아니면 불안을 줍니까?
솔직히 불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빨리 해야 하는데, 남들은 벌써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조급함이 아니라 평화를 줍니다. 물론 도전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깊은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요, 무언가 준비하면서 고민할 때 느끼는 건 기쁨이 아니라 비교예요. 남들은 벌써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불안감이요.
바로 그겁니다. 비교와 불안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적인 육신의 열매죠. 물론 내가 더 희생하고 절제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선하고 온전한 기쁨을 주는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네, 두 번째 기준은 말씀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생각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성경 말씀의 방향과 맞지 않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쓰인 책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각 시대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네요. 어떤 책에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솔직하게 남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책의 내용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명령하지 않으시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을 좀 해야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분명하네요. 그런데 선악이 분명하지 않은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성경의 더 넓은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 자신의 지혜나 실력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쉽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 이건 합리적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 스스로의 생각은 다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사용하되 그것을 최종 권위로 삼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이 당신의 뜻과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항상 내 안에 악한 욕심과 나쁜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되겠네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신자들의 삶에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별하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두 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살면서 내가 100%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오히려 어떤 생각과 결정을 내릴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돌아보는 겸손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짓 선지자같이 다른 사람들은 선동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제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던 때가 있어서 반성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끌어주시길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높고 더 아름다운 길입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신자들이 오늘 배운 원칙을 기억하고 매 순간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분수를 모른다 혹은 주제 넘는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과시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수를 모른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도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주제넘다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건방져 분수에 지나친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행동하려 했던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의 무리였나요?
맞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여서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 강한 자들은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지금까지 고면했었죠.
그런데 이 소위 믿음 강한 자들이란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 의식에도 참여하며 심지어 친전 창기들과의 의식에도 참여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권면 이상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것인가요?
네, 이런 태도는 그들의 구원파적인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깨끗해 되었으니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영지주의적인 신학이 기독교 신앙과 교묘하게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허용하게 되면 이들을 구원받은 신자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홀 좋은 신학으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얻을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얻기는커녕 스스로 방종과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권한과 권리를 위해 신앙이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와 고린도 교회의 일을 비교하며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확실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순종으로 데다스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를 지금 시대의 경고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출애굽 세대가 받은 네 가지 큰 은혜를 설명합니다. 구름 아래 있던 것,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던 것,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입니다.
구름 아래 있던 것과 바다 가운데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진받는 것인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으니 이게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이겠네요.
맞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뜻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음식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리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네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되었던 이 일 배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한 지혜라는 인격체가 등장합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이 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나 그 이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셔서 계속 하나님과 동역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 백성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참 심오하고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구원받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셨던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출애굽을 이끈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전해오는지에 대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고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일들을 우리의 본보기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이 통달하고 있는 깊은 통찰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동역하시며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바다를 지나게 하시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이시는 큰 은혜를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방의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 사람들이었네요.
맞습니다. 악을 즐겼다는 것은 탐심을 품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탐심은 방향을 잘못 잡은 욕망입니다. 믿음 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던 출애굽 세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던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할 때 출애굽 세대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탐심을 이루고자 억지 주장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항상 두려워하고 겸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탐심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성경의 명백한 예가 바로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 세대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한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축제는 전형적인 이방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제사하며 열렬히 춤추다가 성적인 의식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우상 숭배의 습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행한 음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이것은 약속의 땅에 거의 다다른 모압 변경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보알 신을 숭배하며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우상 숭배 의식은 성적인 것과 참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군요.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신전들의 제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고린도의 믿음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 숭배의 삶을 그대로 가져와도 상관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현실의 즐거움과 유익을 탐하는 탐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은 주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온 것인데 에돔 족속의 반대로 에돔 땅을 우회하여 멀리 돌아가야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부정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 정탄 사건 때의 반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예 하나님 백성 되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본보기 삼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울은 구약의 이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자들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단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백성들의 삶에도 역사하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연히 지금도 구약의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출애굽 세대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나 유명해서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부러울 만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방언과 예언,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말씀의 은사, 풍부한 재정의 은사 등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대부분을 불순종과 원망으로 보냈죠. 어떤 학생이 홍해 기적을 담은 영화를 보고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그게 더 기적입니다. 은혜와 기적의 체험이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와 은사가 넘칠 때 감사와 함께 교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자, 둘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배우고 성숙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를 걸어와 놓고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사람의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 광야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터에 나가 수고롭게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농사짓지 못하고 목축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 하나님이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온차가 확 벌어지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더위와 추위를 위해 냉난방을 책임져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는 광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피할 길을 늘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시험을 빠져나갈 하늘의 방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험 당했다고 쉽게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내 발에 등 위로 비치신 주의 말씀으로 밝히 비춰 주님의 도우심과 영광을 확실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들이 믿음 강한 자라고 자처하며 이방신 숭배 식사 예식과 제례에 참여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엄중히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피하라라는 단어는 적군이 공격해오거나 아니면 산사태, 쓰나미 등을 발견했을 때 살기 위해 즉시 전속력을 다해 도망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신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괜찮은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도망쳐야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을 여전히 지혜 있는 자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는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지만 너희들이 완전히 틀렸다.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는 식으로 모멸감을 안겨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은 바울에게 고린도를 가르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때 그들이 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임을 항상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실 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첫째, 성찬식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에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축복의 잔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세 번째 잔은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은 후 마시는 것으로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을 구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이 예수님의 만찬 이후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만찬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확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성만찬이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로 연합되는 성만찬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동시에 모든 성도들과도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구약 제사에 참여했던 제사장들이 재물의 일부를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함으로 제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태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성찬 때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 예식되는 우상과 하나로 연합됨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성찬 때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의 예식 때는 악한 귀신의 영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존재하는 것으로 속여 하나로 연합되게 만듭니다. 결국 귀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의 식사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주님과 귀신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미국의 무디 목사는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필요라고 하며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항상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과거에나 현대에나 겸하여 섬기는 문제에는 똑같이 존재하는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만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배후의 귀신이 역사하는 현대의 대표적 우상은 돈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의 세력을 섬기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신전에 나온 고기를 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교 제사와 신전 창녀들과의 의식에 참여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데까지 나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소위 믿음 강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동역하시며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바다를 지나게 하시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이시는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교적인 예식으로 음란하게 제사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부정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경외하고 시험당했다고 쉽게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 주의 구원과 영광을 맛보십시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성만찬의 예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에 배후의 귀신이 역사하는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 강한 자들이 신전의 제사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신전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역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출애굽 세대의 반역과 멸망을 말하면서 강력히 경고했음을 알려주며 출애굽 세대와 일부 고린도 교인들처럼 탐심에 이끌리지 말고 항상 주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며 시험당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원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집중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가 주의 영광을 맛보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명하신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배후의 귀신이 역사하는 우상 숭배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주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특히 현대인의 우상인 돈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언제나 염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